출애굽기 16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되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가를 또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됨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그 말이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 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신앙이 없는 행위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원망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원망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일반적인 생각이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문의 내용은 그런 생각과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그렇게 하실 것인데, 그 이유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것 때문에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때를 회상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단 말이죠.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책망을 하지를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바람대로 고기와 떡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 뭔가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행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언급을 하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어줬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12절도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스라엘 손에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녁에는 고기를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신 그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단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성경에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를 모른다, 이 뜻이 돼요. 모르기 때문에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모르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 이런 분이야, 이렇게 누구신가 알려주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건 이제 우리도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을 했는데, 모세 아론 원망을 했는데 왜 그들을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기를 주고 떡을 배불리 먹게 하시냐 그 말입니다. 뭐 때문에 먹을 걸 주신다 할지라도 먼저 원망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는 책망을 하시는 뭔가 조치를 한 다음에 그들을 배부르게 하신다면은 오히려 그것이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데에 효과가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했구나. 그럼에도 뭘 끝주네? 뭔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은 책망을 받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그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에 대해서는 단지 너희가 원망했다 이런 말만 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뭔가 좀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 원망을 해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지 아니할까 이런 염려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원망하게 되기 위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지금 현실은 목마르고 또 양식이 없어 굶어 죽지 아니할까 위기를 생존 위기를 느끼는 그런 절망의 상황으로 자꾸 하나님이 끌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적과 꿀인 땅으로 인도한다 말씀을 했는데 왜 상황이 이러냐 속았다 뭐 이러한 말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원망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항변을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걸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대했던 하나님 일하심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 이걸 우리가 계속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전혀 이스라엘의 기대한 것과 다르게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기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야만이 성경을 바르게 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 보면서 하나님 이상하다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의문이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평소에 어떤 하나님이 되게 생각했던 것들, 기대했던 것들, 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 생각에 맞게 하나님이 얘기 나온다면 오히려 그게 수상하죠. 우리 생각에 맞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아침엔 떡으로 배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떡은 이제 만나를 얘기합니다. 뒤에 이제 만나를 주신 걸 얘기하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만나를 먹게 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만나가 하나 은혜고 축복이다. 그런데 그 은혜와 축복이 이스라엘이 원망한 다음에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으로 그 은혜가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의 변하지 않은 상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믿음이 좋은 신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야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고 사랑도 하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거든요. 기독교 생각 상식에 보면은. 근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 은혜와 축복이라 할 수 있는 만나를 주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저녁에 또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도 먹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과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께 기도 부르짖어서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그게 아니에요. 그냥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했다. 다시 말해서 원망을 하니까 해결되더라. 어떤 이런 뜻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원망을 해서 문제 해결된 그건 아니죠. 원망이 문제 해결 답은 아닌데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와 떡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하는 일하심을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그것이 뭔가부터 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메추라기와 만나 주신 것을 이스라엘을 위해서다. 그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추라기 보냈고 만나를 주신 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인간을 위해서 뭔가 일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습성이 늘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이 배고프니까 배불리게 하시려고 주신 것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심이 앞뒤가 안 맞게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것이라면은 이스라엘이 먼저 그럴만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럴만한 신앙이 되어야만 하는 그들 신앙을 보시고 뭐 배불리게 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만한 신앙이 아니란 얘기죠. 원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교회에서 얘기한 은혜, 축복 이걸 얘기할 때에 그 잘못된 게 뭐냐? 자꾸 그 조건을 이제 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신앙의 조건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성경에 안 맞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얘기한 대로 지금 하나님은 일하심이 반대예요. 원망을 했고 하나님이 그 원망을 들으셨는데 벌 주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베푼다. 만나를 내리신다.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는 얘기죠.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건 또 말도 되겠죠. 원망을 했는데도 원망을 들으셨는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지 않고 은혜를 베푼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게 말은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일관성이 없게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원망을 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성립이 되려면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계속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하는데도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약속에 들어가 하시는 그렇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보면은 원망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불륜 보내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이스라엘 잘못된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시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원망을 했는데도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만나주시고 어떨 때는 또 원망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죽이시고 하나님 진노하심이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앞뒤가 다른 것처럼 이제 보이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 일하신 것 하나님 일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때 인간을 위한 것 같고 어쩔 때 인간을 심판한 것 같고 자꾸 뭔가 앞뒤가 안 맞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라면은 처음부터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들을 편한 길을 인도해 가셔버리면 된다 그 말입니다. 처음부터 편한 길을 데려가 버리시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인간을 위해 일한 하나님 거기 딱 들어맞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게 중요한 답이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 초점 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두란 얘기입니다. 그 10절 보십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영광이 구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알 수가 없겠죠. 근데 구름 속에서 아마 어떤 빛이 비친 것이 아니겠는가, 광채가. 막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광야를 보니까 구름 속에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난 걸 본다는 얘기죠.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는 모든 일들이 그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뭔가 괴롭히고 고생시키고 그걸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뜻입니다.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 구름을 구름 기둥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구름은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증표가 돼요. 그래서 구름 속에 영광이 나타난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원망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만나주신 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이것이 성경을 보는 방향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게 어떻게 영화인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바라보는데 그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40년간. 그런데 이스라엘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 광야를 40년간 자기들이 생활할 곳으로 꿈에도 생각지를 못하죠. 이스라엘은 전혀 알지를 못하죠. 그 성경학자들 얘기로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간다 할지라도 보름이면 간다 그럽니다. 보름 정도면. 그래 오면은 뭐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하니까 걸음이 느리다 할지라도 어느 잡고 한 달이면은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 거리를 광야에서만 40년을 지낼 것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 광야가 우리가 40년 살 곳이야. 전혀 생각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에 붙들어 놓으시면서 그 광야에서 온갖 일을 다 겪게 만드십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지내야 되고 또 자기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이걸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 40년 고생을 하고 그래도 약속에 못 들어간다는데 무슨 소망, 무슨 기도를 가겠습니까? 애굽으로 그냥 도망치겠죠. 근데 그들은 미래를 몰라요.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그 40년 광야에서 지내는데 하나님 그것을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 위에서 약속의 땅으로 지금 인도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끌려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들이 몸이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약속의 땅을 그들이 소망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그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었지만은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에 가심으로써 약속대로 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걸 알고 믿고 신뢰하게 하시는 것이죠. 약속대로 일하신 분이야. 결국 만나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이런 불구하고 약속의 땅으로 지금 데려가고 계신다. 그걸 보게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그 약속에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겠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 그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내가 너희를 편하게 잘 살게 해줄게 이런 약속은 없어요. 그런데 왜 굳이 광야로 인도에 가시냐 그 말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이겁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들은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걸 배우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산다는 것을 왜 꼭 광야를 거쳐서 배우게 하시는가? 왜 그걸 배우는 데 있어서 광야가 필요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 산다는 것이 우리가 늘 얘기하고 생각하는 얘기 내용인데 그걸 놓고 광야를 거쳐가면서 배울 필요가 있냐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광야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 받지 못할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다.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할 자라는 거. 그걸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신자가 은혜를 안다 했을 때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은혜 받지 못할 자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은혜 받을 만해. 이래 버리면 그건 은혜 가짜예요. 그 은혜를 모르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 그 사실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것이. 너희는 은혜를 받지 못할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 그랬을 때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 들어올 수 없는 자가 들어왔다. 그게 은혜를 아는 게 되고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를 살든 몇 년을 살든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건 세상을 살아가면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할 자 바로 그 사실입니다. 1년을 살든 10년 살든지 간에 세상을 살면서 늘 드러나는 것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할 자 그 사실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 없이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늘 우리 안에 원망도 있고 불만도 있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세상에서의 어떤 삶이 있는데 내가 기대한 삶이 있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니까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늘 불만이고 원망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지 맙시다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원망을 들으시고도 매일같이 원망을 들으시고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광야를 통해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를. 우리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습니까? 부활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부활될 것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이 세상의 모든 삶에 대해서 만족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는 것으로 드러나지를 못해요. 우리 현실은. 부활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죽음이 두렵죠. 죽기가 싫죠. 부활을 믿는 믿음이 딸지라고 믿음을 가지고 뭔가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는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국을 얘기해야 합니다. 천국을 얘기하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늘 미련두지 않습니까? 아쉬워하고. 천국이 좋은 것이고 그 천국이 영원한 소망 얘기를 하는데 왜 세상 기를 둡니까? 결국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 늘 증거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사실입니다. 내가 믿어가 되는 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면은요 자신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하나님께 불평한 사람이다 이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을 해도 하나님께 대놓고 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질 않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뭔가 자꾸 감추죠. 가리고. 이스라엘도 보면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 안 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 아마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원망한다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16장 3절 뒤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 도다.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다 돌리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돌리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은요. 자신들에게 대거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생각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모세가 온 것이나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하신 일이다. 그 생각을 안고 있는 거예요. 또 8절 뒤에 그러죠.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인간밖에 안 돼. 그거예요. 우리는 인간밖에 안 돼. 그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로를 이기고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했겠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 뜻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원망을 하고 있는 건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는 거야. 하나님을 향한 것이야.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가령 이렇게 보십시다. 자, 우리는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님 주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신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 불고 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하신 일이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우리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하나님의 주관으로 믿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린 불평과 불만이 있죠. 막 가령 뭐 여행 가기로 한 날 비가 오면 불평을 합니다. 불만이죠. 날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난 여행 갈로 계획했는데 비가 내리는가. 그게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되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의 삶은 불만과 원망이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들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사신 일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게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면은 결국 우리는 되어진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고 그 일에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늘 되어진 현실에 우리는 못마땅하죠. 불만이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불만과 원망 속에 우리 살고 있는데 그런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예수와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와 있게 하시고 생명을 인도해 가지고 은혜를 베푸신다 날마다. 결국 그 은혜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은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날마다 보신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박해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 바울이 자신을 사도가 되기는 커녕 사도라고 불릴 수도 없는 자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자라는 것이죠. 교회를 박해했어. 바울은 예수 믿는 신자를 핍박을 했고 죽였던 사람이고 스데반까지 죽인 사람이 바울이란 말입니다. 바울은 그런 자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어서 사도의 자리에서 예수를 전할 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자입니다. 자, 그런 바울만 하나님 교회를 박해했겠습니까? 바울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사람, 신자, 같은 지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함께한 지체를 미워합니다. 또 판단기도 하고 그리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면서도 정작 우리는 나는 아닌 척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척,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척, 흔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 교회를 단지 어떤 하나의 그 단체로만 보고 함께한 지체를 안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박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 원망은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고 너희가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얘기는 생각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을 뿐이지 내 자체를 죄인으로 여기지를 않을 때가 수두룩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망을 듣고 오히려 고기를 주고 만나를 줘서 배부르게 합니다. 그 말은요, 그 고기를 먹고 만나를 먹으면서 너희는 광야에서 이렇게 고기 먹고 만나로 배부를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배부르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기와 만나는요, 은혜 받을 자격도 가치도 없는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하나의 은총이에요. 그게 하나님 은총이다. 만나를 먹고 매출하게 먹으면서 아, 이게 먹을 자격도 없는 우리 베풀어지는 은총이야. 그걸 안다면은 우리는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은혜를 당연히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가치도 자격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나와질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요, 그 24장로가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면류관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참된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때문에 인간의 공로 없어요. 내가 이런 공로를 세웠습니다. 그게 나무 자체 가짜예요. 그래서 교회 공로를 세우라는 말 자체도 이미 성경에 없는 얘기로 교인들을 흔든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바울이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 것처럼 우리도 신자라 칭함받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신자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자 되게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신자라는 신분조차 신자는 칭함받기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자 우린 그런 자들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세상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확인하라 그 말입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이 땅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확인하게 하시면서 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 감사 나오게 만들어내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신다는 것. 그게 세상에 주어진 삶의 방향 이유라 이렇게 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아, 내가 이런 일도 했고 그 생각은 다 접어두시고요. 오히려 자기를 볼 때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자다. 난 그걸 부인할 수 없겠다. 늘 그게 확인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적이 없어. 난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 적이 없어. 그리 생각한다면 그것은 난 바울보다 낫다 아마 그런 얘기가 돼버리겠죠. 그럼 그 믿음도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과정이 없이 약속의 땅만 생각하면은 아, 땅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이걸 보지를 못한다면은 그냥 천국만 들어가고 싶은 거. 그것만 있을 거예요. 세상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그럼 됐지 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을 왜 살게 하시느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살게 하시느냐.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떤 것인지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살게 하시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사는 인생, 내가 잘 되는 인생, 거기에만 우리는 마음 둘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또 그걸 믿음으로 착각을 하게 되겠죠.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는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아는 기회가 되게 하신단 말입니다. 앞으로 뭐 10년 살든 5년 살든지 간에 늘 우리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천국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거죠. 천국도 난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천국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난 천국을 소망할 자가 못 되는데 그 소망이 있습니다. 아, 이것도 하나의 은혜요. 그 은혜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은총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할 것으로 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나로부터 나와지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도 소망도 인내도 아무것도 나로부터 나와지는 게 없어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천국을 소망한다면은 내가 소망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나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렇게 난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이렇게 나와질 때 그게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바라볼 때에 구름에서 영광이 비쳤다는 것도 바로 이스라엘을 그런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그게 광야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뜻이 광야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걸 보이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그 적과 꾸리는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아이고 좋아라 이것이 아니고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자,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그 기업으로 인해서 감사하라 그 말이죠. 물론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 취지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했죠. 그럼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 취지대로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걸 받게 감당할 수 없는 자로 바라보느냐. 우리 또한 그런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길로는 가지를 못합니다. 성령을 보내심으로 되어진 일이죠. 성령이 나를 책망하시고 내 죄를 드러내시면서 너는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자야. 이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은혜의 울타리 속에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면서 결국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나. 그렇게 결론 내려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면요. 먹고 마시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도.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창고에 그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두고 그걸로 내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막 즐거워하자 이런 부자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 누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셨을 때에 우리를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게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의 가치, 그 존귀함을 알고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라는 걸 알 때, 은혜라는 걸 알 때에 그 믿음이 감사의 전부로 우리에게 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해 부유한 거예요. 돈을 원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대해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 늘 부족하니까. 하나님 뭘 줘도 부족하니까. 믿음을 원한다면은 부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믿음도 구원도 천국도 영생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를 신자답게 하심으로써 그 모든 은혜 안에 나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일하심이 나에게 어떤 만족으로 되어질 때 그 일하심 내가 영생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많으면 좋아 그래 여겼던 것들도 천국에 들어갈 다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버릴 것들인데 버려지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것을 남들보다 많이 주지 아니했달지라도 믿음을 주시고 나를 예수께로 이끌어 가시는 자체 감사가 되어지는 그의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믿음까지도 내가 감당치 못할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그것을 이스라엘 아이를 보면서 나를 보셔야 되고 광야가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늘 나는 원망하고 불만과 불평성이 있는데 그걸 뭐 들으시면서도 나를 붙들어서 영생으로 진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하나님 일하심이 감사함으로 남때 그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영광 돌리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붙들어 인도하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 일하심인 것을 늘 생각하시고 가장 먼저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깊은 마음을 두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시면서 그들로 무엇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삶도 광야와 같습니다. 늘 우리 원망과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걸 생각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믿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치 못할 나인 것을 깨달아 아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함 가운데에서 주께 영광이 되어지고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임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우리 모든 삶들이 하나님 대해 부유한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